고린도후서 8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은 헌금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리와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는 중에 오늘 10절과 12절에 걸친 이 석절의 말씀 속에서 헌금과 구제의 실천 요령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하거나 혹은 구제를 하는 일반적으로 넓게 생각을 해서 구제하는 일에 가장 필요한 요령이 무엇이냐 또는 어떤 원칙이나 원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오늘 설교 여러분 들으시는 이 세 가지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남을 돌봐야 될 필요가 무엇인지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94년도에 왜 그 사랑의 빵 운동을 했죠? 소말리아 때문에 했는지 르완다 때문에 했는지 둘 다 관계가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탤런트 김혜자 씨가 그 일에 앞장섰던 것 여러분 보셨고 박상원 씨도 그 일에 앞장선 걸 보셨죠? 박상원 씨는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틈이 있었는데 그 가서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래요. 가서 보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살다 보면 사람은 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네 같으면 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잘 사는 부류죠.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게 돼요. 예전에 왜 그 프랑스 대혁명 때 그 루이 16세의 아내인 그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유명한 말 있죠. 저 사람들 왜 폭동을 일으키는가? 빵이 없어서 배가 고프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었어요? 비스켓 먹으면 되지 빵이 없으면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제가 봤던 가장 그 정곡을 찌른 만화는 이거였습니다. 옛날 그 두꺼비 그리시는 그 안의섭 씨가 6.25 때 그러니까 이제 6.25를 맞아 가지고 그린 만화 네 컷짜리 이게 있었어요. 그 전후에 넉넉한 시대에 이제 태어난 애 둘을 불러다 놓고 6.25 땐 말이야 밥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들 하나가 아빠 밥 없으면 빵 사 먹지. 빵도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내가 있다. 그럼 라면 먹지. 라면도 없었단 말이야. 나가. 그러니까 둘을 쫓아내면서 아버지가 나 원참 한심해서. 근데 나가는 애들의 답도 나 원참 한심해서였어요. 경험이 서로 그 다르니까 말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이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분업화되고 또는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기술에 의해서 생활이 안정되고 그러면 자기가 일부러 애를 쓰지 않는 이상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고 세금 띄워먹지 않고 나 할 일 성실히 하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혹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게을러서 그렇지 딴짓하니까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지 사람이 어렵게 산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게 어렵고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어떤 위원회에 속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고 알지 못했던 구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보를 얻게 되고 공감하시게 되고 그래서 구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잊히지 않는 기억, 저 경험 속에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 학생들 가르치는 교육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서 연말에 시립 병원을 한 군데 그 선물을 가져다 준 적이 있는데요. 위문품을 가지고 연말에 찾아갔는데 거기에 와 있는 이들은 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혼자서 벌어먹고 살 힘도 없고 게다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만든 시립병원에 시에서 대주는 돈으로 와 있는 거죠. 거기는 그래서 오랫동안 있지를 못하고 이제 쫓겨나는데 그 철침대 아시죠? 철침대 그 병원에 간이 침대 놓듯이 철침대 놓은 거를 침대 하나에 하나가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침대를 둘로 붙여서 이렇게 세로로 된 걸 두 개로 길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는 거예요. 여섯 명씩. 그렇게 작아요. 성인들이. 전부 다 영양실조와 병고로 인해서 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때 자라나서 한때 병을 앓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때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전평생을 영양실조가 될 형편으로밖에는 형편이 펴져 있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그 놀랬었던가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요만큼밖에 안 자랄 수가 있는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서 보고 오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내 살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옷을 벗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데를 모르면 나눠주는 것이 내 살을 잘라주는 것 같아서 억울해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뜻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선한 일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구제와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업을 위하여 동참할 필요에 대한 정보를 얻는 일을 열심을 내서 하지 않는 한 이 구제라는 것 헌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라면 헌금이라는 것이 자신의 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돈으로 사는 어떤 정성으로 사는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정성으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 건 참 못난 방법입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마음과 그 실천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문을 넓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주의 종들을 보내며 주의 사람들을 보내서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동참하는 행위가 헌금입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며 그것은 신앙 고백이며 참여며 순종이며 특권인 신자들만이 갖는 독특한 권리와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어도 이 3일 저녁까지 나올 그 열심을 가진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신앙 생활을 설교만 들어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시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펼쳐 보일 만큼의 사람으로 변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그 훈련과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봉사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엔 불쌍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나 어떤 따뜻한 마음 이전에 생명과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과 진리로서 전달되기 위하여 말로, 설교로, 가르침으로 찾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구제로, 봉사로, 사랑으로, 도움으로 그렇게 찾아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거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그 진심으로 들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헌금과 구제에 있어서 실천 요령으로, 실천 요강으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실제적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말씀이 있는 바와 같이 12절 보시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이대로입니다.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있는 대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구제든 봉사든 혹은 책임이든 멋들어지게 하고 싶기 때문에 시작을 못합니다.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보고 기왕 하면 자기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해놓는 일이 아니라면 시작을 안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그래도 교인 수가 300명은 돼야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원리에 입각한 표현은 아닙니다. 300명은 돼야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한다는 것은 혼자서 옹근 것 하나를 다 하겠다는 배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선교사를 하나 혼자서 다 보낼 생각을 하지 말고 어느 선교사의 월 그 필요액의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 하나를 우리 교회가 보냈다라고 선전을 하고 싶으니까 어느 만큼의 액수가 돼야겠다는 욕심이 생기고 그 액수가 되지 않는 한 시작을 못하는 악순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거 참 용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에휴 그 정도 한 것 같고 난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난 하면 난 끝까지 해줘 그러지 말고 가다가 한 번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대로라는 이 말이 갖는 실천적인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구제가 이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지하철역을 내려가는데 계단에 누가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불쌍하거든 그때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세요. 100원이 200원 500원, 1000원 그걸 내세요.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돈 벌어가지고 고아원을 짓고 양로원을 짓고 이러니까 평생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도운 것이 어떻게 멋진 결과를 낳는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여러분 교회 와오시거나 혹은 뭐 동네에서도 살다 보면 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렇죠? 누가 어렵대? 그러면 이 일은 미국 놈들이 제일 잘해요. 놈이라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이 미국 놈들이 어때요? 미국 놈들이 제일 잘하는 거 누구가 불쌍하다 누구가 어렵다 내가 도와야겠다 생각을 하면 약속을 하죠. 난 월 5불씩 돕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해요. 월 5불이에요. 크게 안 해요. 애들은 그래요. 난 1달러씩 하겠다 그래요. 그럼 1달러를 정말 평생 해요. 그런 걸 많이 해요.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어느 한 군데 월 100만 원 이렇게 하려니까 없는 거예요. 일단 돈이 없고 그렇죠. 그런 걸 받아줄 그런 걸로 생색이 날 만한 데도 없죠. 벌써 다 차지했죠. 생색 날 만한 데는. 남들이 다 차고 앉아서 우리가 한다 그러고 생색내고 옛날에 고아원 차려가지고 구호물자 다 털어먹고 실제로는 안 했던 것 같이 말해요.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 내가 월 100만 원을 구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 수입을 1000만 원을 달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안 주니까 내가 100만 원을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순 날도둑 같은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평생 한 번도 구제해보거나 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에 있어서의 실천 요령의 두 번째는 겁니다.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때 주머니에 있는 대로 하시고 누가 불쌍하다는 소리를 듣거든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신문에 불쌍한 사람들 얘기 자주 나오죠. 그때 돈 보내는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훨씬 굉장하지 않아요? 이 소년소녀 가장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교육비를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그때 그 소리 듣고 만 원 보내세요. 그때 그 소리 듣고 5천 원 보내세요. 그리고 잊으세요. 크리스마스 되면 길마다 구세군 남비 있죠? 그럼 꼭 두부값 내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말고. 나 지난번에 냈어. 그때 주머니에 있는 걸 내세요. 단핵 요구로 하면 하나만 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 또 있을 거니까. 설교하려고 제가 잔돈도 챙겨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 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는 거예요. 거창하게 보란 듯이 한 목에 홀딱. 아니요. 그런 구제는 없습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낸 조그만 그 사랑의 손길이 상대방에게 그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훈훈한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소생할 힘으로 격려로 그에게 다가가고 큰 기적의 하나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일을,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제나 우리의 헌금이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보상받는가를 생각하는 한은 죽었다 깨도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거든 그때 있는 대로 하시고 꿔서 하세요. 100원, 500원 꾸는 거는 그거 꾼 거 갚으라 그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얘기 듣거든 꼭 기억했다가 하세요. 정기적인 걸 하지 마세요. 우리 그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외국 나갈 때 각 교회나 어떤 개인들에게 스폰서 약속을 받고 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보낸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 파송 예배 볼 때는 다 누가 얼마 돕기로 했습니다, 누가 얼마 돕기로 했습니다 할 때는 다 약속을 해놓고 한 달에서 석 달 지나면 다 그 다음에는 안 보낸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약속한 금액에 맞게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놨다가 나중에 안 오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나중엔 다 익숙해져가지고 일단 돈이 오면 간장부터 사놓은대요. 그 쌀 사갖고 간장하고 먹는 거예요. 간장부터 사놓은대요. 왜요? 약속한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없대요. 왜 그러죠? 처음에 너무 무리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내가 1000불씩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그게 두 번 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깝고 억울하죠. 처음엔 다 사진 찍고 누가 1000불을 약속했다는데 그건 매번 신문에 누가 내주나요? 그 다음에 혼자 해야 되는데 공 하나 괜히 쳤죠. 100불로 할 걸. 100불도 커요. 10불로 약속을 하시면 여러분은 별 부담 없이 꾸준히 그 일을 하고 받는 쪽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 하면 늘 그렇게 하죠. 규칙적인 약속을 하지 말라고. 정기적인 약속을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성격을 제가 잘 알죠.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 번에 왕창 내는 걸 잘해요. 한국 사람은. 참 잘해요. 한 번에 등을 탁 치면 우리나라 탁 치니까 억 하는 거 아니에요. 탁 치면 억씩 내놔요. 평생에 한 번.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국구려 먹는다고. 그거 한 번 낸 거 평생 울고 먹고 그래서 다시는 일 안 해요. 그냥 좋아요. 한 번 하세요. 한 번. 그러나 더 잘하는 거는 그런 부정기적이고 불특정적인 욱해서 하는 그것을 억으로 하지 마시고 욱해서 만 원씩, 오천 원씩 그때 들었을 때마다 평생 하세요. 평생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 이겁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신다 이겁니다. 있는 대로 받으십니다. 이 마음을 받으십니다. 액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누구를 돕는 건 실제적으로 액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액수가 큰 것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그러면 교회의 신비 중에 하나는 경쟁적으로 많은 구제와 열심히 있는 일을 하는데 교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하자면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만 원을 내는 한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10만 원을 내는 10명도 필요치 않습니다. 만 원을 내는 100명도 필요치 않습니다. 천 원을 내는 1,000명이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에 동참케 하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할 마음이 헌금과 구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때우면 안 됩니다. 돈을 낸 것으로 때우거나 돈의 액수로 그것이 큰 힘을 내는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에 애정이 묻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제는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의 가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참여한 것이냐, 어떤 진심이냐, 말하자면 이 돈이 어떤 돈이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TV 프로 중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가 있죠.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나가서 하루 품삯을 받고 일을 해서 2만 원, 3만 원 일당을 벌어와 갖고 그 내놓는 돈은 그건 참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 돈을 위해서 가서 일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는 별로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돈으로 내면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둘은 더 붙일 수 있습니다. 하루 가서 고생 직사게 하고 그 전부 다 그 일하는 동안에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이러다 죽겠네. 이 고생을 해서 벌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건 참으로 뜻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무슨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헌금은 그게 우리의 진심인 것입니다. 돈이란 성경에 지적한 대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최고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돈을 제일 많이 씁니까?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씁니까? 자식을 위해서 제일 많이 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부 누구한테 가 있는 건가? 자식한테 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떨어진 구두 밑창 떨어진 거 보여주면서 구두 하나 사야겠다 그러면 인상을 쓰면서 벗어놓으라는 게 밤에 꼬매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구두 사달라면 지금 신고 있는 게 아직도 성한데도 불구하고 이태리에 가서 사다 주는 거 아니에요. 직접 보고 좋은 거 골라다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세요. 그래서 구제와 헌금의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은 비로소 헌금이 무엇이고 구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가지신 자비와 긍휼에 동참하는 우리의 사랑의 넘침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셔서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 하시고 우리 보고 구제하라 하시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서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물 중에 가장 그 위대한 신앙인은 돌아가신 고 박윤선 목사님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 목사님의 그 일화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 유명한 그리고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그 태도 중에 하나는 차를 타고 가시다가 혹은 걸어 가시다가 교통사고 만난 현장을 이제 근래에 자주 보시고 돌아가실 즈음 돼갖고는 보시게 됐는데 불난집을 지나가시거나 교통사고가 난 현장을 보고 가시면 그때부터는 하시던 모든 것을 놓고 성경을 보셨다든가 가는 곳에 강의를 위하여 강의안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시든가 하는 걸 다 놓고 그때부터는 전심전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다치지 않았기를 바라시는 기도, 다쳤으면 곧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혹 누가 죽거나 해서 그 가정에 딸린 가족들의 슬픔이 있다면 그것을 덜어달라는 기도, 그걸 자기 집안 식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인 것 같이 기도를 하세요. 그게 헌금이요, 그게 구제입니다.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가 헌금이요, 구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애 키울 때, 애 젖 먹일 때 어떻게 먹였습니까? 애가 젖을 먹다가 배가 불러서 놓을 때까지 먹이지. 구찮다고 먹다가 중간에 떼어본 적이 있습니까? 헌금이란 내가 낼 만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줘도 줘도 끝이 없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쏟아보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밑빠진 독을 채우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사망의 그늘에 잠자는 우리를 깨울 수 있으며 죄의 사슬에 얽매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 헌금이요 구제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어떤 헌금과 구제도 자신의 생색을 위하여 내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배운 것이 아닌 구제와 헌금은 언제나 아깝습니다. 언제나 아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되 그 일을 기꺼이 감수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헌금과 구제는 언제나 약소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커다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헌금을 해서 복받을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복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게 되는 무한한 사랑이 허락하는 감사와 만족과 평안이지 세상의 물질과 보상과 박수로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을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이 과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상대방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어느 만큼 접근하고 있는가 여러분을 점검하시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이 부르신 복된 주는 사랑, 채우는 사랑, 나눠주고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자의 특권의 생활에 모두가 동참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헌물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니 저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기적과 승리와 생명과 진리와 경건에 속한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인생으로 복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더 많이 주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요 주님께 바쳐 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의 전 생애가 충만하도록 주 앞에 마땅히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신자답게 하시옵소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